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중요한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성공이 미국의 압도적인 이익에 된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외됐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음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설립된 유럽 정치 공동체 EP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의에 대해 소셜미디어 X에 우리의 공동 목표는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안보 강화와 관련해 중요한 제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또다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크름반도 점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발사한 이란제 샤이드 드론 29기 중 24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은 오데사, 미콜라이우, 키로보흐라드 상공에서 이루어졌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는 적들이 항구와 남부의 기관시설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중부지역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흑해 동쪽 아파지아 지역에 영구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러시아 이즈베스티아 신문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아슬란 부자니아 아파지아 대통령을 인용해 러시아가 아파지아의 흑해연안 오참치라 지역에 영구 해군기지를 마련하는 계약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지아는 옛소련방의 일원인 조지아의 일부로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뒤 분리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이유로 흑해함대 대부분을 크름반도에서 철수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신임 일본 방위상이 어제 워싱턴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회담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하고 철통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억지력을 위한 공동의 역사적 동력 속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특히 오스틴 장관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를 바탕으로 한 반격 능력 확보와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반격 능력이란 유사시 적 미사일이 발사된 원점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미일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군사 대비태세의 최적화와 통합 억지력 강화, 역할 및 임무의 현대화 등을 이뤄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처리수 2차 방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오염처리수 1톤당 해수 1200톤을 희석하는 2차 방류 준비에 이어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10시 18분경 2차 방류를 시작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방류 직전 측정된 오염처리수 내 삼중수소 수준이 리터당 63에서 87베크렐로 일본 환경 방출 기준인 6만 베크렐과 도쿄전력 자체 기준인 1500베크렐을 크게 밑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차 방류는 총 10개의 저장고에서 17일 동안 약 7800톤이 방류될 계획입니다. 앞선 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 시작돼 9월 11일 완료됐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의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 러시아의 전쟁을 두 나라의 공통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에 출몰하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11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 러시아의 전쟁을 미국과 일본의 공통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방위비 지출 증대에 대한 지지도 표시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일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We face major shared challenges, including the PRC's coercive behavior, and North Korea's dangerous provocations, and Russia's reckless war choice against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뒤 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북한의 위험한 도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모한 전쟁 등 중요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지난 8월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n August, our three leaders advanced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 during their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오스틴 장관은 단연간의 3국 연합훈련과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 보안 통신망 강화 등 상호 방어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내 우방국,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지금은 미일 동맹의 역사적 모멘텀의 시기라며 반격 능력을 포함한 첨단 능력에 투자하고 2027년까지 국방비를 일본 국내 총 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일본의 과감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조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반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일 국방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에 출몰하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데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것이 제재 대상 선박이라면 또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이라도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f it's a sanctioned vessel, any kind of subversions of sanctions against that would of course.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전날 지난 2018년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현지 시각 2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해상에 자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천마산호의 중국 해역 진입을 금지했어야 합니다. 또 이미 진입했다면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의 억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천마산호는 5일 새벽 3시 현재도 같은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감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number of times before, and it continues to be the case. We are not in any way.
이어 오히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비난하고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유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9년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장호진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 지역, 그리고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문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양국 차관이 강력 규탄하고 미한일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견인해 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의제 중에는 미한일, 한일중 협력 방안도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차관 전략 대화는 한일 양국 관계와 지역과 국제 문제 등을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가동한 협의체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한일 양국 정상이 정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에 9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제 요청 언급 없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대북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지역 안전 우려에 관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과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헌 결정 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임 정부 당시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입장에선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 자제 언급이 빠졌습니다. 대신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고 민간과 소통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지에 대해선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실정법 위반에 부담을 벗고 전단 살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여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었는데 우리도 뭐 후원자들이 대북전단에 후원해줘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후원자분들이 위축되고 겁먹었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엄청 이제 블러스 효과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버렸으니까.
박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자제 요청은 없었다며 바람의 방향 때문에 전단 살포 효과가 떨어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조만간 전단 살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의 원조로 알려진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는 신변 보호를 위해 하루 24시간 자신을 밀착 경호하는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지자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준비는 항상 해왔다며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한 간 우발적 분쟁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2014년 연천 고사총 사격이나 2015년 서부전선 포격,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구실로 일으킨 도발 사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북한이 접경지역에서의 도발 위협으로 대응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이걸 놓고 특히 전방지역,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 당시 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조항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커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전단 살포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의 경찰력을 통한 조치나 행정명령 등으로 민간단체의 무리한 행동을 제지할 수단은 많다면서 민간단체들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그 다음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자극적인 행동, 이런 걸 하는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대북전단 살포 생태계 내에서도 이미 있어요, 공감대가. 그러니까 상당수의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북한 내 긍정적인 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포를 해오는 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헌재는 앞서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2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동북아 역내와 세계 질서의 급변 속에서 미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 환영사에서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ur people, united still by our democratic values, are taking on the challenges of the world.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한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70년 전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의 침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군사안보 중심의 미한 동맹은 군사와 경제 분야를 넘어 이제는 가치를 공유하며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타이완 위협 및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동북아 역내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번영,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미한 동맹은 더욱 긴밀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미한 동맹 덕분에 한반도의 절반은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미한 동맹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세계 안보 질서에 대한 위협이 거세질수록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안의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안의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과 도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영내의 어떤 중요한 안보나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일 두 나라 정상 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길을 택하기에는 영내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미한 동맹의 핵심은 여전히 국방과 안보라며 따라서 여전히 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core of the US-Korea alliance is still, I think, defense and security. So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지역 안보가 위기에 처하면서 미한 동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동맹이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최근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를 둘러싼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자 지난달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군 철수 이후 중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은 2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합동 해상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을 넘어 중국 견제에 나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안보 지원 수혜자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 31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이 참석해 상호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제 전면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유럽, 북미 군사동맹 의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확장이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습니다. 북미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밀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러 또는 북중러 간의 공조는 미한 동맹이나 미한의 3국 공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미한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확실히 새로운 권위주의의 축 또는 편의를 위한 삼각관계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에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결코 미한의 3국 공조와는 같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들의 관계는 거래관계라며 무엇보다도 권력을 쥔 자들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공통된 믿음 외에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마오쩌둥과 스탈린에게 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이 김정은의 DNA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소련과 중국이 공산진영 내부의 패권 경쟁으로 1969년 중소국경 무력 분쟁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중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충성을 얻기 위해 경쟁했고 김일성은 이 같은 분쟁을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데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안타깝게도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과 외교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장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범주를 전통적 안보에서 경제, 첨단 기술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핵심 분야가 된 만큼 첨단 기술 협력은 국방 및 안보 협력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을 비롯해 일본, 타이완, 호주 등 주요 우방들이 첨단 기술 분야 선두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미래로 나아갈수록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echnology, because the future of warfare may be fought with things that require quantum computing or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when
여 석좌는 전통적 안보 동맹 외에도 첨단 기술 동맹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미한 양국이 첨단 기술과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은 단순히 핵이나 재래식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해킹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가 기밀 등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이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 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주요 조선사에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 석좌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이 이 사안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관련된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2047년까지 세계는 아니더라도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싶어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국가들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 전략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도입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라며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중국은 한국의 의사결정에 극심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했지만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등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과 나토 모두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또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미국, EU에 대해서도 경제적 강압을 시도해왔지만 매번 해당 국가에서 강한 여론의 반발을 받았고 대상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만든 반면 경제적 강압 효과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AI, 양자 컴퓨터 등 핵심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해왔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 대만, 일본을 아우르는 칩4 동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팹리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만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5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전략적 투자와 국가 및 경제 안보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한 양국 간 경제와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10월에 군사 정찰위성을 3차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실패 원인에 대한 조언과 산업 기반 육성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및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언한 10월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이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주장 외에는 지난 1, 2차 실패의 원인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for sure what the actual causes of the failures were. We just have what the
Korean 전 부차관보는 1차 발사의 오류를 2차 발사에서는 수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2차 발사의 오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우 높은 발사 성공률을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항상 실패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 위성 발사의 분야라면서 관련 경험이 적고 발사 횟수도 3번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박사도 1, 2차 실패 원인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교적 해결이 쉬운 간단한 엔지니어링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 2차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조립, 디자인 등에서 잠재적인 도전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ould have design problems that you were just lucky they didn't catch you before.
맥도웰 박사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최소 10회에서 30회 정도 발사해 비행 성공률을 높여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아직 초기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월 24일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이라고 밝혔고 2차 때는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의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1, 2차 실패 원인처럼 매우 간단한 문제라면 단기간에 자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역량 부족이나 설계 오류 등 다른 문제라면 외부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attended many years ago. I was in a group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 특별위원회의 무기 사찰관을 역임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BOA에 과거 독일의 위성 발사 실패 분석을 위한 평가팀에서 활동할 당시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실패의 원인을 파헤쳤지만 얻은 결론은 조립 과정에서 무엇인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과 미사일 분야 선진국조차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실패 원인을 단기간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설계나 조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수리나 보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머커 박사는 그러면서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성 분야 협력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단기간에 북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러시아의 조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s a Russian system. The 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f you have just it.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은 러시아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관련 기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로켓의 압력 변환기 온도 측정이나 연료 저장 탱크의 장력과 재질 등에 대한 측정 등 실패의 원인 파악을 위한 주요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해 북한의 지난 위성 실패의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준다면 비록 단기간이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주 관련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재단의 브라이언 위든 우주 프로그램 계획국장도 러시아와 북한의 위성 분야 협력 시사는 단기적 협력보다는 중장기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지난 실패의 원인에 대한 원포인트 조언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first the fact of, you know, getting the satellite into a stable orbit. And that's proved challenging for North Korea in the past.
미 전략사령부 합동우주작전센터에서 궤도분석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했고 공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작전 수립에 참여했던 위든 국장은 북한은 우선 위성을 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하고 1, 2차 발사에서 사용한 천리마 발사체가 궤도 진입 자체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작동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과거 광명성 4호 등 발사에 성공했지만 위성으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로켓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발사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위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위성의 제대로 된 작동이나 운영 방법을 파악하고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 등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it's not so much the hardware as the procedures that they need to learn. How to check.
맥도웰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나 실패 사례를 위성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가 알려준다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미사일 내부를 강한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보호 시스템 등 자신들이 아직 갖지 못한 기술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러 차례 성공한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성 발사가 세부 단계에서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they are similar technologies, they're pretty different in employment.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사되고 물체에 일정한 속도만 부여하면 된다면서 반면 위성 같은 우주 발사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연소해야 하고 로켓의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성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긴 연소 시간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 과정에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값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 분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만큼 우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위성 분야 협력은 단기적 기술 이전과 교류 못지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시어도 포스톨 명예 교수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위성 분야 협력은 위성 관련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지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problem they have is they don't have a vast industrial base.
포스터 교수는 북한의 문제는 위성 관련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로켓 모터처럼 외부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전문적 기술자를 바탕으로 방대한 산업 역량을 구축하길 원할 것이며 러시아의 도움은 북한의 미사일 산업 기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탈북민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한 매들린 케빈 감독이 이 다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감독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드스톡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빈 감독은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제의 저명한 감독이 바로 케빈 감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케빈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 부문의 출품 자격이 주어지는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상 또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ell, God, it's an enormous honor.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우드스톡 영화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법 같은 곳이죠. 우드스톡 영화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제가 감독한 영화가 상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어떤 순간 깨닫게 됐죠.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찾아봤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영화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세계 독립영화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Yeah, we won an audience award in Aspen. We won an audience award at the Sydney International.
네, 맞아요. 아스펜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죠. 호주 시드니 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폴란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몇 가지 상은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운 좋게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나요?
What motivated me was really, you know, again, just wanting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북한 주민 2,600만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자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회고록을 쓴 이현서 씨가 중심이 되는 영화였어요. 제작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들 적임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서 씨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서 씨도 탈북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화에 현재에 대한 어떤 요소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탈북민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중 갈렙 선교회 김성훈 목사를 만나 비욘드 유토피아의 사실상 주인공이죠. 노씨 가족, 또 북한에서 17살 아들을 데려오려던 한국 내 탈북민 이소연 씨를 소개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래 기획과는 그러니까 다르게 진행됐군요.
Yeah, and that's when I said if I'm going to make this film, it needs to be more than just, you know, the story of Hyunseo. We need to do something that brings forward the.
네, 이 영화를 만들려면 현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영화 프로듀서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의 해나송 대표, 또 CIA 중앙정보국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수미테리 박사, 또 탈북민 이현서 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Yeah. Well, actually both of those people, Hannah Song and Sumiteri, came through the producers. So, the producers.
네, 사실 해나 송과 수미테리 두 사람은 프로듀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링크의 해나 송은 영화 제작비를 모금할 때 재정적 후원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미테리 박사도 참여했어요. 수미테리는 프로듀서 중 한 명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미테리의 역할이 확대되고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식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비정부기구, 시민운동계, 정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바라 데믹 기자의 이야기를 듣게 돼 정말 놀라웠고 다른 언론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영화 제작 전후로 탈북민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Well, I didn't know any defectors firsthand. The first defector who I met was Hyunseo. And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her, fell in love with her.
글쎄요, 저는 탈북민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은 현서 씨였는데 현서 씨에게 완전히 반해서 바로 푹 빠졌죠. 물론 그의 책도 읽고 탈북자들 관련 책도 읽었어요. 바바라 데믹의 책도 읽었고 손에 닿는 대로 다 읽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 노 씨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문화가 충돌하는 것 같았죠. 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노 씨 가족은 북한에서 막 나오자마자 미국인을 만났고 우리는 노 씨 가족이 다른 세계를 알거나 이해하기도 전에 북한에서 갓 나온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이후 그들 모두와 매우 가까워졌고 지금은 평생 지속될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제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만난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그분들에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탈북 과정을 촬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but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part was the emotional, just the not knowing.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탈북민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걱정되는 마음, 특히 소연 씨와 매우 가까워지면서 소연 씨가 겪고 있는 일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 씨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죠.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면서 이 암살하는 내용을 다뤘던 영화 배급사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하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혹시 두려움은 없었나요?
I was afraid, definitely at times. In some ways, the more I learned, the less afraid I became because
저도 한동안은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김정은 정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됐죠. 이 영화는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영화의 배경을 보면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정책은 명백히 주민들이 조국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니 픽처스의 영화는 대부분 김정은과 정권을 조롱했죠. 그러나 우리 영화가 김정은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모든 검증을 위해서 운동가, 비정부기구,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은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연 씨와 김성근 목사님 그리고 노 씨 가족 등과 가까워질수록 이젠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I don't know. Our hope is to, you know, have the widest audience see this film because I think that's what we, you know.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에서처럼 북한 외부의 정보를 입수해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과 외부 세계가 실제로 어떤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달 말 미국에서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중국 영유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곧 북송될 곳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개봉됩니다.
Of course, and that is, you know, and that's the other thing is we'd like this film to put pressure on China to stop their policy of repatriation.
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이 송환 정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싶습니다. 강제 북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서 북한 주민들의 맥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매들린 개빈 감독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탈북민 영화를 만든 이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탈북했다 추방된 뒤 미국으로 송환된 미군의 징계를 담당할 미국 육군이 지금은 재통합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휘 개통을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3일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입영 사건과 관련해 육군은 현재 그의 재통합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킹 입영의 징계 수위와 사법 절차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주말에 그가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가 현재 재통합 과정에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가 겪었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재통합에 있어서 일종의 휴식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킹 이병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선 그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떤 결과에 직면할지 지휘 계통이 결정할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는 현재 그 시점에 있지는 않다고 워머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도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킹 이병이 여전히 재통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Is he still going through the reintegration process? As I mentioned, I want to say last week,
그러면서 재통합 프로그램에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조치 등 관련 문의는 육군에게 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에릭 메이어 군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통화에서 킹 이병이 앞으로 2주에서 한 달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군 군사재판 법무부대 장교 출신의 메이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복무 중 한국인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킹 이병은 지난 7월 17일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다음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무단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킹 이병의 월북 71일 만이 지난달 27일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중국 단둥과 선양,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28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킹 이병의 가족은 이를 잘 처리해준 미육군과 관계부처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는 성명 외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핵심 안보 동맹에서 중요한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으며 매일같이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안보 문제를 시작으로 파트너십의 모든 측면을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at commitment to mutual defense is ironclad. And that starts with
블링컨 장관은 상호 방위에 대한 그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그것은 특히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확장 억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초청해 다양한 공동 목표에 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leaders emphasized our shared commitment to a rules-based order. That includes freedom of navigation.
블링컨 장관은 정상들은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포함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Since the Korea Free Trade Agreement was approved, bilateral trade has surged dramatically.
블링컨 장관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이 최근 2년 동안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며 이는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인과 한국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침내 우리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ncludes in Ukraine. Where Korea under President Yoon has been a valued partner in supporting Kyiv in the face of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은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국제 질서와 유엔 헌장의 핵심인 주권과 자유, 영토 보존 같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현재 나토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